이번 주에 저희들이 교대 욥기 29장, 30장, 31장 욥의 번영, 조롱, 그리고 무죄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을 이해하는 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귀납적으로 먼저 보겠는데 29장 4절입니다.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냈으면 그때는 하느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30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케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31장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한 자의 멸망을 기뻐하셨으며 그의 재앙 만남 인하의 기운을 뽐내었던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는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를 경외함은 벌에 대한 두려움 아니라 경외, 그 존경, 공경 이러한 뜻으로이고 지시 명철 지혜 그리고 악에서 떠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며 상황에 현명하게 적용하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 29장 1절 이제 보겠습니다. 욥에 또 비사를 들어 비사는 이제 예조 들을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달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 지난 날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의 그 벌을 주어서 자기의 자녀도 잃어버리고 소유물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것과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지난 날의 번영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을 한탄하고 풍요로 복을 받았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는 오 내가 지난 날과 같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던 그 시절과 같을 수만 있다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계십니다. 그 자기가 고통을 받든지 어디든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게 있고 또 허락하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는 것도 인정하기도 하시고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 강명을 힘입어 허감에서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는 날과 같이 지냈으면 그때는 하나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다. 이제 이게 질문 첫째인데 욥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밝혀졌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신성한 지혜로 자신을 끌고 조언을 해 주셨을 때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자신 앞에 놓인 길을 이해했다고 해왕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 계시고 거기에서도 주님을 보고 계속 따라가야죠. 그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 뭐 사도 바울도 볼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의 그 삶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십자가에 닿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뜻으로 해달라고 했죠.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면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 수 있었으면 그러면 고난할 때 전능자가 함께 없었습니까? 그때도 계셨죠.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살아있었고 그의 가정생활의 행보로 가닥찼던 날들을 큰 슬픔으로 회상하지 지금 다 잃어버리기는 그는 그들의 모든 비극적인 사고로 죽임을 당하기 전 내 자녀들이 아직 내 주변에 있었을 그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 다음 6절 버터가 내 발자취를 지키며 반석이 나를 위해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욥은 올리브를 짜는데 사용되는 맷돌에 강물처럼 흐르는 기름같이 올리브 기름이 풍부했던 엄청난 번영의 시기를 회상합니다. 크림과 올리브 기름이 풍성하게 흐르는 이 이미지는 그가 농경사회에서 가졌던 그 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에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욥이 공동체 지도자로 봉사했을 때에 그는 전통적인 재판의 중심지였던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욥이 존경받는 재판관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과거의 업적을 회상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기만적인 죄인 교만에 위험할 정도로 가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과거의 선행을 기억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만이 뿌리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므로 훨씬 낫다고 제안합니다. 당연하죠. 과거의 그 좋은 그런 계절을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그 교만도 빠지고 회상해서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그런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8절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났으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욥은 자신의 공격체로부터 크게 존경받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가 성문에 들었을 때 젊은이들은 그의 앞에서 조용히 섰고 나이 많고 더 존경받는 사람들도 그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는 그가 지도자와 재판관으로서 명령했던 큰 존경과 명예를 보여줍니다. 10절 기인들은 소리를 거마라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적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으니 욥은 자신이 높이 존경받고 명예로운 지도자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조언과 지혜를 구했고 그의 판단은 매우 건전하여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12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욥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챔피언이었고 열심히 도왔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14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를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으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갖고 있으며 나의 공의는 도표와 면류관 같았으느니라. 이는 욥이 공동체의 재판관이었음을 암시하죠. 왜냐하면 그는 매우 존경받았고 사람들을 분쟁 해결하기 위해 그의 조언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면 공의, 공정한 의의 이런 말이죠.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다. 의도 없었지 않고 그러니까 재판관 그 직업을 가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15절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의 발도 되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고 생소한 자의를 사실하여 주었으며 여러분 이제 하느님께서 이전에 확인해 주셨던 자신이 살았던 어려운 삶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믿음을 살았던 그걸 회고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품성과 행동이 하느님께서 자신을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하신 것과 일치함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미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욥기 1장에 나와 있죠. 욥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의 사이에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니라 하였음노라. 욥은 무성한 나무에 은유를 삼아야 자신의 과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물가로 뻗어 끊임없이 신의 물에 수건을 끌어올리는데 이는 그의 과거의 번영과 영적 안녕의 깊고 안전한 기반을 상징합니다. 이 지속적인 영양 공급은 그를 강하고 번성하게 했으며 잘 물을 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서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처럼 신선함과 힘을 느낀 때를 회상합니다. 이 이미지는 그의 이전 활력과 안전한 기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됩니다.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이는 봄의 새로운 초목이 마지막 비를 흡수하는 시기를 모사하며 새로운 식물들이 번성하기 위해 깊이 마시는 때입니다.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은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어떤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랑도 같았느니라. 요번 과거의 번영, 축복, 명예, 존경, 영광의 날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런 이러한 기억들을 현재 자신의 상황의 극적이고 고통스러운 변화에 대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그 축복에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지 자기 중심을 보게 되면 결국 자기의 그 교만에 빠지게 되고 또 자기를 완전히 그 피폐하는 그 자서 좌괴감에 빠지게 되는 그와 현상이 됩니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고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더 이제 완전 대조적인 현재의 삶을 나보다 더 젊은 자들이 나를 기용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못한 자입니다. 욥은 자신의 이전 높은 지위와 현재의 굴욕을 대조하며 사회의 가장 낮은 구성원들, 즉 목동들과 그들의 개들조차도 이제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족, 소유물, 건강, 지위, 좋은 이름의 극심한 상실을 겪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조롱하는 젊은이들은 그들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 일시적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동등하게 사랑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건 젊은 애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2절 볼게. 그들은 장년의 기력에 제한자니 그 손의 힘에 내가 무엇이 유익하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물도 꺾으며 대살의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물을 이는 도적을 외친 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름으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구멍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있느니라. 요번 유목민들을 제한된 의의를 가지고 있고 영양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 결함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그들의 약하고 야유였으며 말하는 대신 자갈처럼 덤불 속에 울부짖는다고 말합니다. 그 자카리는 자카라 그 늑대 그 동물 야생동물 얘기죠. 덤불 속에 울부짖는다.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 자식이요 비천한 자 자식이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아.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한데 자기 살 때 자기는 그 판사 이런 데 있을 때 하고 지금 보니까 자기 그 당시에 그 낫다고 보는 그 사람조차 자기를 이렇게 조롱한다는 이것을 얘기한다. 욥은 자신이 한때 열등하다고 여겼던 가장 낮은 사람들조차도 이제 자신을 깔본다고 말하며 깊은 굴욕감을 표현합니다. 그는 이것이 심각한 모욕이라고 느끼며 그의 문화에서 가장 심한 공개적인 무례함의 한 형태인 침뱉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는 하느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고 나를 공급하시며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습니다. 11절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시련을 허락하셨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를 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거 허락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12절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 일어나 내 발을 밀때리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 몰려들어오는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력의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여보 이전 삶에 대한 기억들은 그의 과거의 명예와 존경과 현재의 끔찍한 경멸과 고통 사이에 경명한 그 대조를 강조합니다. 16절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 녹으니 환란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이 아픔이 쉬지 아니하느니라. 욥은 밤에 잠들 수 없게 만든 뼈를 찌른 육체적인 교통을 묘사함으로 자신의 끊임없는 그 교통을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는 깊고 지속적인 통증을 전달하기 위해 수시는 고통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18절 하느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느님 나를 진흙 가운데서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갈케 하셨구나. 하느님 나의 부를 빼앗아 갔다고 얘기해요. 하느님 허락한 거죠. 하느님 원해서 뭐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욥이 더욱더 이제 그 성숙하기를 원해서 이제 했던 걸로 나중에 이해하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사하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을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혀 불러가게 하시며 태풍 중에 소물게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않으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않으겠느냐. 그래서 이제 욥은 다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이제 간구한다는 얘기죠.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곤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제 과거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랬느냐?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허감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병으로 이제 얼굴이 검어져서 햇빛이 아니라 요거 자신의 질병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묘사합니다. 그의 피부는 햇볕 노출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질병으로 인해 검게 변했습니다. 햇볕 때문이 아닌 그의 뼈가 열기로 타오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그를 괴롭히는 열병이나 깊은 내부 염증을 암시합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다고.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로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욥은 기쁨을 가져갈 자신의 피리 소리가 이제 울음과 애가 슬픈 노래처럼 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깊은 슬픔과 삶의 심오한 변화를 반영하며 잠재적인 행복의 순간조차도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장 오늘 그 이번 주 할 그 욥기 31장입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천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것을 전능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된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욥은 고통 속에서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지 않기로 눈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간음죄를 향하는 첫걸음조차도 내딛지 않았던 마음이 이제 처음이니까 선한 자신의 무죄를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런 이것이 악인의 운명이 멸망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자기 변호는 논리적으로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그가 마음의 죄가 없다는 것, 1절에서 12절까지 둘째는 그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은 때는 13절에서 23절, 셋째는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때는 24절, 34절입니다. 이 선언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었던 그의 품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역할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고하고 악을 미워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언제 나의 행위가 헛다나했으며 내 발의 개울을 빨랐던가. 그래야지 내가 공평한 이제 마음을 얘기하죠.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정직하다는 거죠. 거짓이었고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에 묻었던가. 그래야지 나의 심은 것이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의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곳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시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참하시 마땅하니라.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여.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다.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같이 없이 할 것입니다. 12절은 이제 마음이죠. 욥의 정욕이 파괴적인 힘이라고 순하며 그것을 멸망에 이르도록 태우는 불에 비유합니다. 이 진술은 정욕의 파멸적인 결과를 강조하며 성병과 같은 개인적인 파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욕망에 의해 소모되고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욕망이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이제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남종이나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께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국문하실 때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으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이거 하나님이 그 창조주나 이걸 믿고 있죠. 이 속에 그 믿음이 이렇게 탁 묻혀가 있죠.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던가. 갑의 눈으로 실망했던가.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었던가. 주변 사람들이 궁핍할 때 사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성경, 특히 욥기에 따른 주제입니다. 욥은 자신의 변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면서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오직 자신의 알량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여 궁핍한 사람, 고아, 과부를 적극적으로 돌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증명하고 있죠. 18절, 14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가부를 인도하여 했습니다.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냐.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이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지니 마땅하리라. 묘사는 정상들을 이제 설명하죠. 즉 고통스러운 종교와 극심 육체의 고통을 고려할 때 욥의 질병은 그의 관절을 분리시키거나 붓게 하여 그의 수시는 고통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질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정상들은 그의 신체 건강을 쇠퇴하게 만드는 관절을 포함한 사람의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 전신적인 질병과 일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협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3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으로 너는 내 의뢰하고 바랬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한 손으로 얻은 것을 만함으로 기뻐하니 언제 태양과 빛남과 달의 명예가 운행한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하나님 대해서 죄를 지났다. 어떤 욥은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도전하며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만약 내가 당신들이 비난한 죄를 저질렀다면 나를 보라합시옵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그의 무죄를 선언하고 그의 고난이 숨겨진 죄의 결과라는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회는 소유물 권력 명성에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주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하려는 깊은 뿌리 박힌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선이죠.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했으며 그의 죄악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요번은 비꼬는 말로 사용하여 자신의 원수들이 저주받기를 바라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고 자신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품었던 악의 결과라고 생각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31절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욥은 자신의 하인들을 포함해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부양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보살핌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음식을 갈망하는 동안 혼자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면 자신이 유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부양한 가족을 돌보는 데 헌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거리에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안에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하느님께서는 이제 관심을 했습니다. 가난자하고 과부하고 그 외국인들, 그 과들이죠.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시함으로 잠잠하고 문이 나가지 않으며 타인처럼 내 자악을 품에 숨겨 흐물을 가렸던가. 요번 많은 사람들, 즉 아담이나 아담의 후손들과는 달리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부터 숨을 수 없다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용서를 받고 새롭고 용서받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장면이거든요. 잠시 누구든지 나의 범백을 들었지더라. 나의 선민에게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원하노라. 내 대적의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밀룡아처럼 물에 서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혈을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청망해 그 이란이라도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래야 하였으면 밀 대신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끝이라. 욥의 말이 끝났다. 욥과 그의 세 친구가 해결책 없이 긴 논쟁을 마친 후에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대화에 들어옵니다. 그는 조용히 듣고 있으며 나이 많고 현명한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제공하거나 욥의 자기 정당원을 침묵시키지 못한 것에 분노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세 친구 모두를 꾸짖습니다. 그런 욥이 하느님보다 자신을 정당화한 것에 화가 났고 친구들의 욥의 주장이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것에 똑같이 좌절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곤란을 심한 통장력에 대해 자랑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왜 상을 파가지 못하는지 질문하며 연장에 겹쳐 자신의 연설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장황을 소개하여 말할 권리를 정당화하는 데 너무 몰두하여 약속했던 해결책을 결코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담론은 완전히 제시되지 않은 주된 주장에 대한 길어진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는 그런 서론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질문 다 보았고, 그리고 지금 찬송가 그 주변에 오는 대로 405절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 또 여러 그 선교사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이번 주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우리 대전에 있는 갈보리 채플 거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란에서 지금 또 기도 제목이 또 왔죠. 그 이란에서 왔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시리아 그 언더그라운드 교체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May God bless you.